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남북한이 4.27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가 오는 14일 문을 열 예정입니다. 한국통일부는 12일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 개소식을 14일 오전 개성에 있는 연락사무소에서 남북 공동 주관으로 개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통일부는 앞으로 연락사무소는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 완화 그리고 평화 정착을 위한 상시적 협의소통 채널로 정착해 나갈 것이라며 24시간 365일 소통을 통해 남북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북미 간 비핵화 협의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개소식에는 한국에서는 조명균 통일부 장관과 국회, 정부, 학계, 시민단체 인사가 참석하고 북측에서는 리성권 조국평화통일위원장과 관계자들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남북공동연락사무소는 개성공단 내 남북교류협력협의사무소로 사용됐던 4층 건물에 들어섭니다. 연락사무소 소장은 한국 측에서는 천혜성 통일부 차관, 북측에서는 조평통 부위원장이 겸직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장은 남북 사이에 주 1회 열리는 정례회의와 필요한 협의 등을 진행하며 상시 교섭 대표로서 역할을 합니다. 한국의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오는 2032년 올림픽의 남북한 공동개최 추진을 북한에 제의할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중일 스포츠 장관 회의 참석차 일본을 방문한 도종환 장관은 12일 도쿄 시내에서 기자들을 만나 서울과 평양에서 분산 개최하는 방안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도종환 장관은 이날 예정된 3차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북한을 방문할 때 이같이 제안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2030년 월드컵과 관련해 중국이 유치를 신청하려 하는데 남북한과 중국, 일본 등 아시아에서 개최를 추진해보는 것은 어떤지도 제안할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일본 측과 2020년 도쿄올림픽에서 남북 선수단이 공동 입장하고 남북 단일팀을 늘릴 수 있도록 올림픽 조직위원회 등에서 지원해 줄 것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양국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NHK 방송은 12일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린 동방경제포럼에 참석한 아베 총리가 시진핑 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이같이 합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시 주석과 회담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일본과 중국 간 협력의 지평이 확장되고 있다며 양국 관계는 현재 정상 궤도에 접어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또 일중 관계를 새로운 수준으로 격상시켜 동북아시아 평화와 번영의 기초를 구축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습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 전해드립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아베 신조 일본 총리에게 올해 안에 평화조약을 체결할 것을 정격 제안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12일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린 동방경제포럼 회의에서 아베 총리에게 이같이 제안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양국은 70년간 이 문제로 협상을 했으며 아베 총리는 내게 접근 방법을 바꾸자고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막 떠오른 생각이라고 전제한 뒤 전제 조건 없이 올해 말까지 평화조약을 맺자고 제안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푸틴 대통령의 이 같은 제안에 즉각 반응하지 않았지만 이후 일본 정부는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스가 요시데 관방장관은 도쿄에서 평화조약 체결 이전에 북방 영토 즉 쿠릴 사계선 문제가 먼저 해결돼야 한다는 일본 정부의 입장은 결코 변함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란의 고위 당국자가 11일 미국의 탈퇴에도 불구하고 이란 핵합의가 존속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알리아 크바르 살레 이란 원자력 청장은 AP통신과 인터뷰에서 유럽이 미 대통령의 핵합의 탈퇴에 맞서 이란을 보호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지혜롭고 신중하게 핵합의를 포기할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세계뉴스의 최용기였습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3일 목요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입니다. 진행의 도성민입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남북한이 4.27 정상회담에서 개성공단에 설치하기로 합의한 공동연락사무소를 오는 14일부터 가동한다고 한국통일부가 밝혔습니다.
24시간 365일 소통을 통해 남북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북미 간 비핵화 협의의 진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미 국무부는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의 방북이 취소된 이후 다시 북한과 대화가 이뤄지면서 미국의 대북 입장에 다소 변화가 생겼다고 밝혔습니다. 남북한이 유엔에 공동 제출한 판문점 선언 영문본은 최초 공개된 한글 원본과 다른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북한 지역은 대체로 맑겠지만 중부지방은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6도에서 18도, 낮 최고기온은 20도에서 28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가 0.5에서 1.5m, 서해 앞바다는 0.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남북한이 4.27 정상회담에서 개성공단에 설치하기로 합의한 공동연락사무소가 오는 14일 문을 열고 가동에 들어갑니다. 한국 정부는 연락사무소가 상시적인 협의 소통 채널로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이현철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한국통일부 백태현 대변인은 12일 정례 브리핑에서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개소식이 오는 14일 열린다고 발표했습니다.
남북은 공동연락사무소 개소식을 9월 14일 오전 10시 반에 개성에 있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청사정문 앞에서 개최하기로 하였습니다.
백 대변인은 한국 측은 통일부 장관 등 초청 인사들이 개소식에 참석할 예정이라며 북한 측은 리선권 고위급 회담 단장과 부문별 회담 대표인원 등이 참석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남북한은 14일 개소식 이후 공동연락사무소 업무를 바로 시작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연락사무소는 교섭연락 업무, 당국 간의 회담 협의 업무, 민간교류 지원, 왕래 인원의 편의 보장 등의 기능을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백 대변인은 남북한이 이런 내용을 담은 연락사무소 구성 운영에 관한 합의서 협의를 마무리하고 개소식에서 고위급 회담 양측 수석 대표가 서명 교환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연락사무소 소장과 관련해서는 차관급으로 하기로 남북한이 합의했다며 북한 측은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부위원장이 겸직할 것임을 공식 통보해왔다고 밝혔습니다. 통일부는 이날 연락사무소 개소를 발표하며 천혜성 통일부 차관이 겸직 형태로 초대 소장으로 근무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연락사무소 소장은 주 1회 정례 회의와 필요시 협의 등을 진행하면서 남북 간 주요 현안을 논의해 나가는 상시 교섭 대표로서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백 대변인은 연락사무소가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 완화와 평화 정착을 위한 상시적인 협의 소통 채널로 정착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24시간 365일 소통을 통해 남북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북미 간 비핵화 협의의 진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백 대변인은 남북관계 진전에 따라 연락사무소를 확대해 서울과 평양에 각각 상주 대표부를 설치하는 방안을 북한과 협의하고 있다며 북한도 공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남북한은 판문점에서 4월 27일 열린 정상회담에서 당국 간 협의를 긴밀히 하고 민간 교류와 협력을 원만히 보장하기 위해 쌍방 당국자가 상주하는 연락사무소를 개성 지역에 설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를 위해 개성공단에 방치되어 있던 교류협력협의사무소를 사용하기로 결정하고 지난 7월부터 개보수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당초 한국 정부는 8월 중에 연락사무소를 개설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연락사무소 운영에 필요한 전기와 유류 공급이 대북 제재를 약화시킬 것이라는 논란 속에 8월 개소는 무산됐습니다. 특히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의 4차 방북 계획이 발표 하루 만에 전격 취소된 뒤 한국 청와대는 연락사무소 개소와 관련해 새로운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에 맞춰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연락사무소에 대한 모든 물자와 장비, 전력 공급이 북한에 경제적 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대북 제재 목적을 훼손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반면 미국은 연락사무소 개소와 관련해 남북관계 진전이 비핵화 진전과 보조를 맞춰 진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의 대북특사단이 지난 5일 평양을 방문해 오는 18일부터 20일까지 3차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하기로 확정하면서 정상회담 이전에 연락사무소 문을 열기로 합의했습니다. 민간단체인 매봉통일연구소의 남광규 소장은 한국 정부가 미국 정부로부터 어느 정도 이해를 구했기 때문에 연락사무소 개소가 가능했을 것이라고 풀이했습니다.
우리 정부가 아마 뭐 미국 측에다 연락사무소의 역할에 대해서 뭐 추가적인 설명을 했을 뭐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겠죠. 또 미국도 아마 말 그대로 연락사무소 기능만 하는 정도로 아마 좀 이해하고 또 받아들이려고 할 겁니다.
아울러 평양 정상회담을 앞두고 판문점 선언 이행이 속도를 내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남 소장은 남북한 소통을 담당할 연락사무소 설치가 대북제재 위반 여부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남 소장은 연락사무소 역할이 확대돼서 남북경협의 돌파구 등으로 활용되면 미국과 한국 간의 갈등의 요인이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서울에서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의 방북이 취소된 이후 다시 북한과의 대화가 이뤄지면서 미국의 대북 입장에 다소 변화가 생겼다고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북한 당국과 대화를 계속하고 있다며 여전히 할 일이 많이 남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영남 기자가 보도합니다.
폼페오 국무장관의 방북 취소 당시와 현재를 비교했을 때 미국의 입장에 일부 변화가 있었다고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That was just a couple weeks ago, right? And things change. Over time, conversations happen, dialogue happens, those types of things.
헤더 노아트 국무부 대변인은 11일 정례 브리핑에서 몇 주 전 폼페오 장관의 방북 취소 때는 북한과 얘기할 때가 아니라고 했는데 지금은 왜 미북 정상회담이 가능하느냐는 질문에 상황은 시간이 흐르면서 바뀐다며 대화가 이루어지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전날 세라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이 이 문제에 대해 설명했었다며 추가로 언급하지 않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샌더스 대변인은 전날 정례 브리핑에서 같은 질문이 나오자 북한의 최근 열병식은 핵무력을 강조하지 않은 거의 첫 번째 열병식으로 알고 있다며 이를 선의의 신호로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노어트 대변인은 폼페오 장관의 방북 계획 여부를 묻자 이른 시일 안에 북한으로 갈 어떤 준비나 계획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We have no preparations, no plans to hop on a plane anytime soon, but I can tell you flat Stanley, he's burning a hole in my pocket.
이어 김정은이 최근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낸 친서 내용을 묻는 질문에 이는 사적인 외교 대화에 속한다며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국무부는 편지를 전달받았고 이에 대해 대통령이 보고를 받았다는 점은 확인해 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And that would fall under private diplomatic conversations. I can confirm that the State Department did receive a letter. The president has obviously been briefed on that letter. Some of those conversations will be
또한 이런 대화는 폼페오 국무장관과 트럼프 대통령 사이에서 이뤄진 것이라며 국무부는 이에 대한 내용을 공개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내용을 공개하는 것은 백악관이나 북한 정부의 몫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노어트 대변인은 북한과 지속적으로 대화를 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여러 다른 급에서 북한 정부와의 대화를 계속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We continue to have conversations with the North Korean government at different kinds of levels. As many of you know, we issued
Yeah,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현재 한국과 일본 그리고 중국을 방문하고 있고 영내 동맹, 파트너 국가들과 함께 이 문제에 대해 대화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노어트 대변인은 비건 특별대표가 긍정적인 만남을 가졌다며 이날 비건 대표로부터 어려운 일이 남아있지만 엄청난 기회 역시 있다는 말을 전해 들었다고 밝혔습니다.
He has had some good meetings, some positive meetings. Hold on one second. I do have a couple pieces of information on that and we'll get a full up readout from him upon his return and then Michelle be happy to
그러면서 이 상황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것을 할 필요가 있고 지금은 단지 시작이며 미국이 해야 할 일은 이 일을 끝내도록 하는 것이라는 비건 특별대표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누어트 대변인은 아직 해야 할 일이 당연히 많이 남아있지만 비건 대표가 영내에서 이 문제를 다루게 돼 기쁘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비건 대표는 11일 한국을 방문해 시작이 반이라는 한국 속담이 있다는 말을 들었다며 지금이 바로 시작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남입니다.
미국의 전직 관리들은 2차 미북 정상회담이 답보 상태에 빠진 핵협상을 진전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다면서도 지금 상황에서는 위험 부담이 더 크다고 진단했습니다. 북한의 확고한 비핵화 의지를 확인하지 않은 채 열린 회담에서 또다시 양보만 한다면 상황을 악화시킬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안소윤 기자입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가 백악관에 전달되면서 2차 미북 정상회담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백악관은 김 위원장의 친서가 매우 따뜻했고 긍정적인 내용이었다며 정상회담 일정을 조율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전직 관리들은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 간의 만남이 교착 상태에 빠진 북핵 협상의 전환점이 되길 기대하면서도 자칫 상황을 악화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미국 측 6자회담 수석대표를 지낸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11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1차 회담 때처럼 영내 파트너 국가들과의 협조와 준비 없이 정상회담을 연다면 더 많은 문제를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It could cause a lot more problems than it would solve if they have this meeting. And again, it's unprepared. And again, it's not coordinated with any other.
이어 지난 싱가포르 회담 이후 미북은 상당히 불평등한 상황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은 아무 대가도 치르지 않고 국제사회에서의 고립을 탈퇴하는 데 성공했는데 이는 미국의 큰 손실이라는 설명입니다.
Already a very unequal situation. I think North Korea has succeeded in breaking out of their isolation and paying no cost for it.
아울러 미국은 싱가포르 정상회담 이후 중국과의 좋은 대북 공조를 강화하는데도 실패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북한의 확고한 비핵화 의지를 확인하지 않고 여는 정상회담은 실질적 성과를 이루지 못한 싱가포르 회담의 재탕이 될 것이라는 게 힐 전 차관보의 진단입니다. 로버트 갈루치 전 국무부 북핵 특사는 추가 미북 정상회담은 교착 상태에 빠진 북핵 협상에 물꼬를 트는 계기가 될 수는 있겠지만 지금으로서는 위험한 일이라고 분석했습니다.
Right now we seem kind of stuck. And maybe a summit's the way to get unstuck, but I think it's risky business.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신중하지 못한 양보를 할 수 있다는 데 대한 워싱턴 조야의 우려가 크다는 설명입니다. 따라서 이 같은 우려를 줄일 수 있는 전통적 외교 방식을 통한 대북 접근에 나선다면 훨씬 마음을 놓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상 간 합의 이후 이행 방안 등을 놓고 후속 협상을 이어가는 일명 톱다운 방식에 대한 우려를 시사한 대목입니다.
The usual way diplomacy proceeds is that there are lots of meetings in preparation for a summit.
갈루치 전 특사는 보통 정상회담을 위한 외교 방식은 구체적 사안의 합의를 이루기 위한 실무진, 고위급 간의 거듭된 만남과 준비 작업이 이루어진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두 대통령이 만났을 때 기본적 세부 사안에 합의하지 못해 협상이 답보 상태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게리 세이머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대량살상무기조정관은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실질적 내용이 담긴 합의문을 발표할 상황이 아니라면 회담을 열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자칫 또 다른 실패로 비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Wouldn't have a meeting unless they have something to announce. But to have a meeting without a concrete result, I think that would be.
싱가포르에서 성사된 1차 정상회담의 넓은 의미에서의 목표는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 김 위원장 간의 개인적 관계 형성이었지만 이제는 합의문에 대한 이행으로 진전돼야 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에 실패한다면 결국 두 정상 간 소통이 실질적 결과를 낳지 못한다는 현실을 드러낼 것이라는 게 세이모 전 조정관의 분석입니다. 마크 피츠패트릭 전 국무부 비확산 담당 부차관보는 2차 미북 정상회담이 열리는 것은 외교가 이어지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고무적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싱가포르 정상회담을 다룬 방식을 되풀이한다면 추가 회담은 성사시키지 않는 편이 낫다고 말했습니다.
Gains from a second summit would be that diplomacy will continue. And possibly North Korea would make
2차 정상회담이 비핵화로 향하는 북한의 조치를 진전시킬 계기가 될 가능성도 있지만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예상치 못한 양보에 나서는 위험한 상황으로 치달을 수 있다는 겁니다. 아울러 피츠패트릭 전 부차관보는 정책을 따르기보다 개인적 성향을 중시하는 트럼프 대통령을 집중 공략하는 북한의 전략에 주목했습니다.
They understand Trump can be easily swayed through flattery and cajolery. So, of course, they would rather meet with somebody.
북한은 트럼프 대통령이 아첨에 약하다고 보고 트럼프 대통령과 직접 만나는 것을 선호한다는 겁니다. 피츠패트릭 전 부차관보는 확고한 준비 작업 없이 미북 정상회담을 열면 북한에 이용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위협에 곧바로 대응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방식을 두려워해야 한다고 제임스 이노프 공화당 상원의원이 밝혔습니다. 최근 별세한 존 맥케인 상원 군사위원장 후임으로 지난 5일 임명된 이노프 의원은 김 위원장이 비핵화에 진지하다면 시간표를 제시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노프 위원장을 이조은 기자가 만났습니다.
북한의 비핵화 의지에 회의적인 의회 기류와 달리 그동안 다소 긍정적인 입장을 유지하셨습니다. 북한은 비핵화 의지에 변함이 없다는 입장을 여전히 강조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Well, he doesn't have a history of sincerity. But
김정은은 진실했던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김정은은 김정일도 상대해보지 못했던 과거와는 매우 다른 미국의 대통령을 상대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위협에 대응하는 방식은 과거 대통령들과 매우 다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곧바로 보복하는 방식으로 위협에 대응합니다. 시리아 폭격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시 시리아에 왜 레드라인을 넘었냐고 먼저 묻는 등 소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곧바로 위협에 대응했습니다. 김정은은 이런 트럼프 대통령의 어느 정도 두려움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최근 김정은은 한국 정부의 대북 특사단에게 트럼프 대통령의 첫 임기 내에 비핵화를 실현할 뜻을 내비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긍정적인 움직임으로 보십니까?
If he were to give a timeline, that would be really contradictory over what the wise thing to do if he were sincere about it.
김정은이 비핵화 시간표를 제시한 것은 매우 모순되는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비핵화에 진지하다면 왜 굳이 시간표를 제시해야 합니까? 김정은이 그런 언급을 했다는 사실이 참 흥미롭습니다.
북한 입장에서는 상당히 노력했는데 미국은 이를 인정해주지 않는다는 주장인데요.
If that's the price you pay to get him to denuclearize, I'd say yes.
그것이 김정은을 비핵화하도록 하기 위해 지불해야 하는 대가라면 노력들을 인정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북한은 미국의 종전선언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미국 입장에서 종전선언을 하려면 어떤 조건들이 충족돼야 한다고 보십니까?
If you ultimately get the goal of denuclearization of the entire area there, then it's worth.
종전선언을 위해 충족돼야 할 조건들은 많습니다. 그러나 한반도 비핵화라는 목표에 도달할 수 있다면 어떤 방법이라도 그럴 만한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북한과 평화협정을 체결해도 주한미군의 정당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히신 적이 있는데요. 그러면서도 평화협정 체결 이후 주한미군 감축 논의는 논리적인 수순일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여전히 같은 입장이신가요?
It doesn't really matter. If you want, if the end goal is to denuclearize the whole area, I'd say
한반도 전체를 비핵화하는 최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것이라면 어떤 방법이라도 괜찮다고 봅니다. 그러나 김정은이 알아야 할 것은 트럼프 대통령은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어느 시점에서는 이를 상대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네, 지금까지 제임스 이노프 미 상원 군사위원장으로부터 북한의 요구사항에 대한 입장을 들어봤습니다. 이종훈 기자였습니다. 남북한이 유엔에 공동 제출한 판문점 선언 영문본은 최초 공개된 한글 원본과 다른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엔에 제출된 번역본에는 남북한이 올해 안에 종전 선언을 합의했다고 명시돼 있는데 전문가들은 판문점 선언이 영문 번역을 거치면서 원뜻이 왜곡됐다고 지적했습니다. 함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남북한이 지난 6일 유엔에 공동으로 제출한 판문점 선언은 연내 종전선언 합의를 기정사실화하고 있습니다. 11일 일반에 공개된 이 문서 3항 3조에는 남북이 정전협정 65주년이 되는 올해 종전선언을 하기로 합의했다며 이와 더불어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고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남북미가 관여하는 3자 혹은 중국을 포함한 4자 회담 개최를 적극 추진하기로 합의했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습니다. 이 문구만 보면 총 2개의 합의가 등장하는데 그중 하나가 올해 종전선언을 하기로 했다는 약속입니다. 올해 4월 채택된 판문점 선언만을 놓고 보면 이 해석에 큰 무리가 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문재인 한국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합의한 판문점 선언의 한글 원문에는 이 문구가 남과 북은 정전협정 체결 65년이 되는 올해에 종전을 선언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며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 중 4자 회담 개최를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고 소개돼 있기 때문입니다. 연내에 종전선언과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 그리고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3자 혹은 4자 회담 개최를 적극 추진까지 총 3개의 합의가 이뤄진 것처럼 보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후 한국 정부는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전환 등과 관련해 중국의 의사에 따라 3자와 4자가 참여할 수 있다며 앞서 언급된 내용들이 독립된 합의 내용이 아닌 모두 적극 추진하기로 한 합의 사항에 포함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종전을 연내 선언하기로 합의한 게 아니라 그런 목표를 위해 다자회담을 추진 중이란 해석은 청와대가 남북 정상회담 직후 공개한 영문 번역본에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청와대의 공식 영문 번역본에는 첫 문구에서부터 65주년이 되는 올해에 남과 북은 3자 혹은 4자 회담을 적극 추진하기로 합의했다고 나타나 있습니다. 이어 이 회담은 종전선언과 정전협정의 평화협정 전환,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하기 위해서라고 부연합니다. 한국 정부의 번역대로라면 합의는 1개, 즉 회담을 적극 추진한다는 것이고 종전선언 등은 이에 따른 목적으로 뒤따를 뿐입니다. 그런데 북한의 해석은 이런 내용과 큰 차이를 보입니다. 조선중앙통신에 공개된 판문점 선언 영문 번역본의 첫 문구를 직역하면 북과 남은 정전협정 65주년이 되는 올해 종전선언을 하기로 합의했다는 것입니다. 이어 정전협정을 평화 합의안으로 대체하기로 합의했고 지속 가능하고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3자 혹은 4자 회담을 적극 추진하기로 합의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결국 북한이 해석한 영문에는 총 3개의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나는데 여기에는 연내 종전선언과 정전협정의 평화 합의안 대체, 3자 혹은 4자 회담에 대한 적극 추진이 나란히 나열됐습니다. 이를 놓고 볼 때 유엔에 남북한이 공동으로 제출한 판문점 선언은 한국보다는 북한의 해석에 더 가까워 보입니다. 3자 혹은 4자 회담 개최를 적극 추진하기로 합의했던 판문점 선언 원문은 이런 과정을 거쳐 남북 두 정상이 올해 종전선언을 합의했다는 내용으로 바뀐 채 조태열 유엔 주재 한국 대사와 김인용 북한 대사 대리의 공동 서명을 거쳐 유엔 총회와 유엔 안보리에 동시 회람됐습니다. 파란하크 유엔 사무총장 대변인은 원문 내용과 달라진 판문점 선언이 제출된 데 대한 BOA의 논평 요청에 서로 다른 문구에 대해 언급할 내용은 없다면서 유엔은 회람 요청이 들어온 문건을 그대로 배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유엔 주재 한국 대표부는 11일 BOA의 질문에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답했지만 이후 한국 외교부에 문의하라고 말했습니다. 미 터프츠 대학 이성윤 교수는 11일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유엔에 제출된 문건만 보면 남북이 종전선언을 연내에 하기로 했다는 내용을 매우 확정적으로 설명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행정적 오류라고 보기는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미 청와대에서 내놓은 영문본이 있는데 남과 북이 이렇게 공조를 하면서 다른 뜻의 다른 내용이 담겨져 있는 그런 내용을 유엔에 제출했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다만 이 교수는 최초 채택된 4.27 판문점 선언 문구 자체에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남북이 올해 종전선언을 선언하겠다는 식으로 해석될 여지를 남겨 이런 주장이 나오는 건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는 설명입니다. 그러나 청와대의 영문 번역본이 이런 오해를 해소하고 있는데도 이를 유엔에 제출하지 않은 건 정치적 의도를 의심케 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을 더 압박해서 이 종전 선언을 미국이 주도해서 남과 북과 같이 올해 내에 단기간 내에 종전 그 선언을 하자. 이러한 그 미국에 대한 메시지라고 또 유엔의 지지를 얻으려는 그런 의도로 해석됩니다.
미첼 리스 전 국무부 정책기획실장은 판문점 선언이 각기 다른 표현을 담고 있고 다른 현실 인식을 보여주고 있어 우려스럽다고 말했습니다.
There's been reports in the media in the United States that the North Koreans are actually continuing to develop and expand.
그러면서 북한이 전쟁을 끝내자고 말하는 상황에서도 핵무기 프로그램을 계속 개발하고 확장한다는 미국 언론의 보도를 지적한 뒤 전쟁을 끝내는 건 아름다운 발상이지만 아직 현실과는 동떨어져 있다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최근의 한반도 화해 분위기는 북한의 가혹한 인권 침해를 제기할 역사적인 기회라고 미첼 바첼레트 신임 유엔 인권 최고 대표가 말했습니다. 김영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첼 바첼레트 신임 유엔 인권 최고 대표가 북한 인권 개선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바첼레트 대표는 10일 39차 유엔 인권이사회 개회에 맞춰 공개한 연설문에서 한반도에서 펼쳐지는 화해는 극심하고 오랜 세월에 걸친 북한 내 인권 침해를 제기하기 위한 역사적 기회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수많은 북한 주민들의 권리에 관한 논의는 편이나 다른 요소들로 인해 연기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유엔인권이사회가 앞서 채택한 북한인권 결의를 언급하며 위반 사안들을 기록하는 중앙보존소를 설립하고 앞으로 책임 추궁을 위한 가능한 전략 개발을 위해서 북한에서 벌어지는 인권 위반 사안들을 감시하고 문서화하는 작업이 진행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바첼레트 대표는 유엔인권이사회가 이런 일들에 관한 보고서를 내년 3월에 받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칠레 대통령을 지낸 바첼레트 대표는 지난 1일 유엔인권 최고 대표에 취임한 뒤 이날 유엔인권이사회에서 첫 연설을 했습니다. 바첼레트 대표는 그러나 실제 연설에선 북한 등 개별 국가의 인권 문제를 거의 언급하지 않은 채 전반적인 국제 인권 문제 위기와 해법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미국은 북한과의 2차 정상회담에 앞서 핵신고서 제출과 시간표 설정 등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부 차관보가 밝혔습니다. 비핵화 조치 없이 북한의 입지만 강화시켜준 1차 정상회담의 실수를 되풀이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영남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비어 전 부차관보는 자주 혼용되는 한반도 비핵화와 북한 비핵화의 차이를 분명히 했습니다.
We knew that their position going into the summit was th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and we know that that doesn't mean denuclearization. So one of the things that we
리비어 전 부차관보는 11일 워싱턴의 카네기 국제평화재단에서 열린 토론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북한이 싱가포르 회담을 통해 강조한 한반도 비핵화는 북한의 비핵화를 뜻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정은으로부터 받아내야 했던 약속은 북한의 비핵화였지만 누구도 북한으로부터 그런 말을 듣지 못했다는 겁니다. 따라서 미국은 2차 미북 정상회담 이전에 북한이 한반도의 비핵화가 아니라 북한의 비핵화할 준비가 있는지 명확히 알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Before we go down the path of the second summit, we need to have some clarity. Are the North Koreans going to commit themselves to the denuclearization of the DPRK? If they are,
아울러 북한이 비핵화 준비가 돼 있다면 분명한 시안을 제시해야 한다며 핵무기 개수, 플루토늄과 우라늄 보유량, 핵시설 위치 등을 신고할 준비가 돼 있는지 확인한 뒤에야 회담이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김정은이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게 말한 것으로 알려진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 내에 한반도 비핵화를 실현하는 것을 희망한다는 발언은 충분하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김정은이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 내에 비핵화하겠다는 말을 미북 적대 관계 청산이라는 맥락에서 꺼낸 것을 문제 삼았습니다.
Why is it that Kim Jong-un, when he mentioned the so-called denuclearization timetable, put it in the context of the removal of hostility? We know what hostility means. The North Koreans.
적대 관계 청산은 곧 미한 동맹 폐기와 주한미군과 전략자산 철수 그리고 해구산 제공 중단을 요구하는 것과 같다는 지적입니다. 리비어 전 부차관보는 과거 협상 자리에서 리용호 북한 외무상 등 북한 관리들로부터 적대 관계에 대한 이 같은 정의와 인식을 직접 들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도 이런 결정을 내릴 준비가 되지 않았을 것이고 그런 결정을 내려서도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리비어 전 부차관보는 트럼프 행정부가 폼페오 국무장관의 최근 방북을 취소한 이유는 북한이 앞서 설명한 비핵화 조치에 나설 준비가 되지 않았고 방북 자체가 실패할 것을 알았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Washington policy makers knew that if he went to Pyongyang, his mission was going to fail because the North Koreans were not.
그러면서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을 취소했던 때로부터 2차 정상회담 개최를 조율하는 현 시점에 이르는 동안 무엇이 달라졌느냐고 반문했습니다. 따라서 미국은 이제라도 싱가포르 회담을 준비하던 상황으로 되돌아가 회담 이후 일어난 일과 일어나지 않은 일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We need to go back to the preparatory period for the summit in Singapore and look at what happened and look at what didn't happen.
당시 미국은 북한이 수십 년 동안 원했던 미국 대통령과의 만남을 허용하면서 북한에게 위상과 존엄성 그리고 국제무대에서의 중요성을 제공했지만 대가를 거의 받지 못했으며 이런 상황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아울러 북한 최고 권력기구들이 지난 7일 김정은에 보냈다는 서한 내용을 상기시켰습니다. 리비아 전 부차관보는 김정은이 평화수호에 강력한 보검을 마련해줬다는 표현은 핵과 미사일 역량이라며 북한은 비핵화할 의도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남입니다.
싱가포르 회담 이후 북한의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가 없는 지금의 상황은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쪽으로 다가가는 것과 같다고 맥스 보커스 전 주중 미국 대사가 지적했습니다. 보커스 전 대사는 7일 VOA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북한과 복잡하게 이해관계가 얽힌 중국의 도움 없이는 북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6선 상원의원 출신으로 2014년부터 2017년 초까지 오바마 행정부의 마지막 주중 대사를 지낸 보커스 대사를 안소영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북한의 구구절 행사에 참석하는 리잔수 중국 전인대 상무위원장은 김정은 체제 이후 방북하는 최고위급 인사입니다. 그의 방북에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China's long-term goal to develop and be a major power in Asia.
중국의 장기적 계획은 아시아, 어쩌면 전 세계에서 최강대국이 되는 겁니다. 또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괌을 향해 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통제하길 원합니다. 중국은 북한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동시에 북한을 손 안에 쥐려 하죠. 시 주석의 오른팔인 리 상무위원장을 보내는 건 북한의 좋은 관계를 이어가자는 뜻으로 비칠 수 있습니다.
중국은 미북 협상 국면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Chinese, excuse me. Any US North Korean solution back to missiles and nuclearization has to go through China.
미사일이든 비핵화든 미북 간 문제는 중국의 참여 없이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중국을 통해야 가능합니다. 북한은 경제적 안정과 미래 발전을 위해 중국에 상당히 의존해 있는 처지입니다. 북한도 중국도 북한의 이런 실정을 알고 있습니다. 만약 두 나라가 서로 등지게 된다면 북한 경제는 무너질 것이고 이는 곧 한반도의 혼란을 초래하는 만큼 시 주석도 김 위원장도 양국 관계에 큰 변화를 원치 않습니다.
그렇다면 미북 간 비핵화 협상을 바라보는 중국의 속내는 무엇일까요?
Relationship. Not only is North Korea in talks with the United States to hopefully denuclearize.
상당히 복잡합니다. 북한은 한반도 비핵화를 희망하는 미국과 대화 중이고 김정은 위원장은 북한과 친밀한 관계를 갖고 싶어하는 한국 문재인 대통령과도 대화하고 있는데요. 중국은 한반도의 긴장을 원치 않는 만큼 일련의 대화들이 이어지길 바라면서도 한편으로는 한반도가 한국이나 미국의 주도 아래 있는 것을 보고 싶어하지는 않습니다. 중국의 주요 대북 전략은 단순히 말해 모든 것이 잠잠한 상황이라면 그저 현 수준을 유지하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부진한 미북 협상의 책임을 중국에게 돌리는 이유도 이 때문일까요?
US pressure on China to put more pressure on North Korea. I think is a thin reed. It's an uphill, steep uphill climb.
대통령이 중국에 북한을 더욱 압박하라고 주는 압력은 얄팍한 논리라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이지도 전략적이지도 않습니다. 중국은 자국의 이해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라면 어떤 행동에도 나서지 않습니다. 중국을 움직이게 할 연결고리를 잘 찾아 전략을 다시 짜야 하는 겁니다. 어쨌든 싱가포르 회담 이후 대북 제재는 전체적으로 완화됐다고 봅니다. 한국은 북한과 직접적인 협력을 도모하고 있고 중국은 제재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고 주장하고는 있지만 확실히 지난해 수준은 아닙니다. 러시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가 이전같이 제재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겠죠.
미북 간 대화가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비핵화 주장에 진정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김정은 wants to be a player on the world scene. And that's why he proposed.
우선 김정은은 국제사회에서 주역이 되길 원합니다. 한국을 통해 미국 대통령을 만나게 해달라고 제안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 미국 대통령과 마주앉을 수 있는 조건은 비핵화밖에 없습니다. 김 위원장은 핵을 포기하겠다는 달콤한 말을 전략삼아 미북 정상회담을 성사시켰고요. 어떻게 보면 얻고 싶은 것을 다 얻었습니다. 북한의 과거 행적을 돌아보십시오. 국제사회에 핵 없는 북한이라는 희망을 품게 하고 큰 실망감을 안겼습니다. 지금 김 위원장은 약간의 행동으로 대북 제재를 완화시키려 할 겁니다.
북한의 비핵화를 달성하기 어렵다는 말씀이신데요. 그렇다면 결국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게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We may be inching toward that realization. And then we work toward persuading.
현실적으로 그 방향으로 다가서는 듯합니다. 때문에 우선 중국이 책임감 있는 핵 보유국 일원이 되도록 설득하는 일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해야 하는 시점이 오지 않기를 바라지만 아마도 그렇게 될 겁니다. 어쩌면 파키스탄, 인도, 이스라엘 다음에 북한의 이름을 올려야 하는 날이 올 수도 있다는 말이죠. 이 모든 나라들이 책임감 있게 핵을 보유하도록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 방법을 찾아야 할 겁니다.
북한과 협상하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에 어떤 조언을 하시겠습니까?
Proceeding positively. As positively as I would like.
전략적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이라크 공습처럼 즉석에서 처리하는 방식과 다르게 말입니다. 중국과 러시아, 일본, 어쩌면 북한을 포함시키는 장기적 계획이 서툴려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중국과의 공조입니다. 그러면서도 북한이 계속 핵과 미사일 역량을 크게 개발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모든 계획은 북한에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중국과 함께해야 합니다.
6자회담을 재개해야 한다는 뜻인가요?
Worked back then under President Clinton. But then our intelligence community said North Korea is cheating on assurances they made under the six-party talks. President Bush.
6자회담은 북한이 약속을 어기면서 부시 대통령이 중단시켰습니다. 지금 6자회담을 부활시키기에는 아마 그때와 상황이 다를 겁니다. 현재 국제무대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너무나 커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불행하게 미중 간 갈등의 골도 깊어지고 양국 간 신뢰를 구축할 수 있는 구도가 아닌 점이 아쉽습니다.
네, 지금까지 맥스 포커스 전 주중 미국 대사로부터 북핵 문제와 중국 변수에 대한 설명을 들어봤습니다. 인터뷰에 안소영 기자였습니다.
새 아침 새로운 뉴스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다양한 뉴스에 깊이 있는 분석까지 매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이 함께합니다.
일본은 유사시 선제 타격을 할 수 있는 장거리 미사일이 필요하다고 구로에 대해서 일본 국가안전보장회의 특보가 밝혔습니다. 워싱턴을 방문한 일본의 전현직 안보관리들은 북한을 일본의 국가안보에 가장 큰 위협으로 한국을 미국 외에 안보협력이 가장 필요한 나라로 꼽았습니다. 김영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일본 방위성 차관을 지낸 구로에 대해서 국가안전보장회의 특보가 일본의 장거리 타격 능력의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구로의 특보는 11일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스팀슨 센터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적의 공격 징후가 확인될 경우 선제 타격할 수 있는 장거리 미사일 능력이 일본에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롱레인지의 스트라이크 capability といいますか、そういうものと
일본은 핵무기가 없고 선제 타격 능력도 없어 현존하는 북한의 위협에 취약하기 때문에 적어도 장거리 타격 능력을 보유하는 방안을 미국과 진지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입니다. 오노데라 이츠노리 일본 방위상은 지난 12월 일본의 장거리 순항미사일 도입 계획을 발표했지만 일본의 많은 정치적 반대 여론과 미국의 부정적인 입장 때문에 진전이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미국 민주주의 수호재단의 데이비드 맥스웰 선임연구원은 11일 VOA에 일본은 한국의 선제타격 능력인 킬체인과 같은 능력을 보유하길 원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Japan wants to have the ability to strike targets just as South Korea does with their kill chain concept.
기존의 패트리엇 등 미사일 방어 능력 강화에서 더 나아가 북한의 공격 조짐이 확실할 때 선제 타격할 수 있는 장거리 미사일 능력이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다는 겁니다. 일본은 현재 공격을 받을 경우에만 방위력을 행사한다는 전수 방위 원칙을 유지하고 있고 적 기지 선제 타격은 미군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맥스웰 선임연구원은 일본이 공격 능력을 개발할 경우 한반도 공격 능력을 우려하는 한국의 반발 등으로 상황이 복잡해지는 걸 미국은 원치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But I think the United States probably would like to convince Japan not to develop that because it would also cause friction with South Korea.
북한에 대한 선제 타격은 한국과 미국이 할 수 있으니 일본은 미사일 방어와 해양 작전 능력 강화에 집중하는 게 모두에 유익하다는 게 미 국방 관리들의 견해로 알고 있다는 겁니다. 구로의 특보는 그러나 미일 동맹의 방어력에 책임 있는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며 장거리 순항미사일 도입은 전수방위 원칙에도 어긋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일본이 도입을 추진하는 장거리 순항미사일은 F-15 전투기에 탑재하는 제즘 ER 공대지 미사일, 노르웨이산 콩스버그 JSM 등입니다. 제즘은 특히 최대 사거리가 1000km로 일본에서 북한까지 충분히 도달할 수 있는 거리입니다. 한편 구로의 특보는 이날 토론회에서 미국 다음으로 일본의 국가안보를 위해 협력을 가장 강화해야 할 최우선 국가는 한국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핵미사일은 현존하는 위협으로 이에 대응한 일본과 한국의 협력은 일본의 국가안보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구로의 특보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등 최근 몇 년 동안 양국 간의 군사 교류가 근실한 관계를 유지해왔다며 이런 흐름을 계속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구로의 특보는 지난해 7월까지 방위성 차관을 지내며 2016년 한일 군사보호협정 체결의 핵심 역할을 했었습니다. 구로의 특보는 한일 모두 북한의 위협에 대응한 전략적 조건에 거의 같은 마음을 갖고 있다며 하지만 정치 사안이 전면에 나서면 군사 교류가 영향을 받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역사적으로 중국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온 한국은 중국의 영향력 강화로 주요 사안에 중국과 맞서기 힘든 어려움이 있어 일본과 지정학적으로 입장이 많이 다르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두 나라는 모두 법치와 자유민주주의, 국제법 등 주요 가치를 공유하는 이웃이기 때문에 서로 신뢰와 협력을 강화할 공간이 여전히 많다고 구로의 특보는 강조했습니다. 일본 육상자위대 동부방면대 사령관을 지낸 이소베 고이치 하버드대학 아시아센터 선임연구원도 미국 다음으로 일본의 안보 협력이 가장 필요한 나라는 한국이라고 말했습니다. 한반도는 일본과 중국 사이에 있어 일본의 안보에 매우 중요하고 북한의 위협이란 공통적인 안보 우려가 있기 때문에 한일 국방 교류가 지금보다 더 강화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소베 전 사령관은 그러나 과거사 문제와 독도, 일본명 다케시마의 영유권 문제 그리고 국민 여론이 관계 강화에 자주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을 노엽게 하지 않으면서 지혜롭게 협력을 강화하는 전략적 사고가 모두에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수준에 관해서는 여전히 일본의 국가안보에 심각하고 임박한 지속적 위협이라고 구로의 특보와 이소베 전 사령관은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구로의 특보는 특히 이런 북한의 중거리 미사일 위협 방어를 위해 미사일 방어 능력을 일본은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일본 방위성은 지난달 31일 재무성에 제출한 내년 회계연도 국방 예산을 477억 달러로 편성하면서 이 중 미사일 방어력 추가에 21억 달러를 배정했습니다. VN 뉴스 김영걸입니다. The Voice of America. 매일같이 쏟아지는 뉴스가 어렵다고 느낀 적은 없었습니까?
Police Director General Ronald De La Rosa said Monday that
Chief Prosecutor David Schwendeman said he would step down.
Netanyahu said was an Iranian drone after its incursion into
화제가 된 뉴스의 배경이나 설명을 듣고 싶다는 생각이 든 적은 없었습니까? 그렇다면 바로 여기에 해답이 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마련해드리는 코너 뉴스 따라잡기를 들으시면 뉴스의 겉과 속을 자세하게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뉴스 따라잡기는 한 주간 화제가 된 뉴스를 자세하게 전하고 뉴스 속 인물도 소개합니다. 뉴스 따라잡기는 매주 금요일 저녁과 토요일 새벽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한국기상청이 제공하는 북한 날씨 전해드립니다. 오늘 평안남북도 지역은 대체로 구름낀 날씨입니다. 평양의 아침 최저기온은 16도, 낮 최고 28도. 남포 아침에는 17도, 낮에 28도입니다. 신의주 아침 기온 16도, 낮 기온은 27도. 중강, 강계, 아침 최저기온은 12도, 낮 최고 26도로 예상됩니다. 황해도 지역 구름 많겠습니다. 해주 아침 최저는 18도, 낮 최고 28도. 개성 아침에는 17도, 낮에는 28도. 사리원 아침에는 16도, 낮 기온은 28도로 예보되어 있습니다. 함경 남북도 지역 대체로 구름낀 날씨입니다. 함흥의 아침 최저 기온은 14도, 낮 최고 25도. 풍산 아침에는 7도, 낮에는 21도. 장전 아침 16도, 낮 기온 24도. 청진 아침 14도, 낮 최고 23도. 삼전은 아침 최저 6도, 낮 최고 20도로 예상됩니다. 동해상은 대체로 구름 많겠고 서해는 구름 많다가 적어집니다. 물결은 동해 북부 해상이 0.5에서 2m, 서해 북부 해상은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9월 13일 목요일 VOA 아침 방송 순서를 모두 들으셨습니다. 잠시 뒤에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지금까지 진행해 도성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남북한이 4.27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가 오는 14일 문을 열 예정입니다. 한국 통일부는 12일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 개소식을 14일 오전 개성에 있는 연락사무소에서 남북 공동주관으로 개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통일부는 앞으로 연락사무소는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화나 그리고 평화정착을 위한 상시적 협의소통 채널로 정착해 나갈 것이라며 24시간 365일 소통을 통해 남북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북미 간 비핵화 협의 진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개소식에는 한국에서는 조명균 통일부 장관과 국회, 정부, 학계, 시민단체 인사가 참석하며 북측에서는 리성권 조국 평화통일위원장과 관계자들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남북공동연락사무소는 개성공단 내 남북교류협력사무소로 사용됐던 4층 건물에 들어섭니다. 연락사무소 소장은 한국 측에선 천혜성 통일부 차관, 북측에서는 조평통 부위원장이 겸직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장은 남북 사이에 주 1회 열리는 정례회의와 필요한 협의 등을 진행하며 상시 교섭 대표로서 역할을 합니다. 한국의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오는 2032년 올림픽에 남북한 공동개최 추진을 북한에 제안할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중일 스포츠장관 회의 참석차 일본을 방문한 도종환 장관은 12일 도쿄 시내에서 한국 기자들을 만나 서울과 평양에서 분산 개최하는 방안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도종환 장관은 이날 예정된 3차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북한을 방문할 때 이같이 제안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2030년 월드컵과 관련해 중국이 유치를 신청하려 하는데 남북한과 중국, 일본 등 아시아에서 개최를 추진해보는 것이 어떤지도 제안할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일본 측과 2020년 도쿄올림픽에서 남북 선수단이 공동 입장하고 남북 단일팀을 늘릴 수 있도록 올림픽 조직위원회 등에 지원해 줄 것도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양국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NHK 방송은 12일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린 동방경제포럼에 참석한 아베 총리가 시진핑 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이같이 합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시 주석과 회담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일본과 중국 간 협력의 지평이 확장되고 있다며 양국 관계는 현재 정상 궤도로 접어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또 일중 관계를 새로운 수준으로 격상시켜 동북아시아 평화와 번영의 기초를 구축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습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 전해드립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아베 신조 일본 총리에게 올해 안에 평화조약을 체결할 것을 정격 제안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12일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린 동방경제포럼에서 아베 총리에게 이같이 제안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양국은 70년간 이 문제로 협상을 했으며 아베 총리는 내게 접근 방식을 바꾸자고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막 떠오른 생각이라고 전제한 뒤 전제 조건 없이 올해 말까지 평화조약을 맺자고 제안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푸틴 대통령의 제안에 즉각 반응하지 않았지만 이후 일본 정부는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도쿄에서 평화조약 체결 이전에 북방 영토 문제가 먼저 해결돼야 한다는 일본 정부의 입장은 결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란의 고위 당국자가 11일 미국의 탈퇴에도 불구하고 이란 핵합의가 존속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알리 아크바르 살레이 이란 원자력청장은 이날 AP통신과 인터뷰에서 유럽이 미국의 핵합의 탈퇴에 맞서 이란을 보호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지혜롭고 신중하게 핵합의를 포기할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세계뉴스의 최원기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 kHz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저녁 방송은 중파 1,188 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 방송 중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7,540, 9,490, 12,080 kHz로 또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7,540, 12,045, 12,080 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 중파 1,566 kHz로 저희 VOA 방송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